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으로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산유 부국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나서면서 탈석유 경제 다각화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친환경 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여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우디 경제 상황 어떤지 살펴보고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사우디와의 관계를 가져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월 들어 증시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데다가 국내에서는 총선 이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도 알아봅니다.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지금 국제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에 이제 종료 예정이었는데요.
네.
6월 말까지 두 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거듭되는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지난달부터 사실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브렌트 유의 경우에는 90달러 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게 두바이유인데 두바이유도 지금 90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습을 감행을 하면서 중동 불안이 더 고조되자 유류세 인하의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가요, 리터당 615원입니다. 그래서
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를 하면 리터당 한 205원 정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에는 이제 월 유류비가 한 2만 5천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까지 내렸다가요. 지난해 1월부터 조금 인하율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5%로 줄인 상태고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총 9차례에 걸쳐서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네.
경유나 LPG 불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경유는 이제 리터당 369원,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의 유류세가 이제 2개월 더 유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여기서 더 확전될 경우에 유가가 뭐 13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90달러, 지금 이 국제유가 수준이요. 작년 가을에 딱 기록했던 그 수준이거든요. 작년 가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 이제 원유 수요가 반등을 했고 또 이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플러스가 적극적으로 좀 감산에 나서면서 좀 이상 급등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안정돼가던 물가가 다시 또 국제유가 때문에 자극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국제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확산될 경우에는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90달러니까 이 수준까지 오른다고 감안하면 한 40에서 50% 정도 더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유가가 130달러대를 찍었던 때가요. 2022년 3월이었습니다.
네.
당시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올랐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에도 만약에 유가가 만약에 그 수준까지 간다면 아마 2년 사이 인플레이션율까지 감안했을 때 아마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까지도 올라설 수 있습니다.
네.
정유업체들이 유가 들여올 때요. 달러로 결제합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늘 1380원대까지 올랐고요. 지금 1400원대 돌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겹치게 되면 이번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기업들까지도 각종 비용이 오르고 뭐 2차, 3차 생산물, 가공 제품 등에까지 다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면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환율이 일단은 굉장히 걱정인데 진짜 우려한 대로 1,400원을 육박하거나 돌파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게 되면 네. 이게 수입 물가를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환율이 결국 이런 수입 물가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수출 마진이 줄어들고 투자 여력도 위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유가 환율이 무섭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유가 고환율이 고물가로 나타나고 결국 금리도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환율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 치킨과 햄버거 가격도 또 올라서
네.
계속 물가 얘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계속 물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치킨 업계 5위인 굽네 치킨이 오늘부터요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년 만인데 이렇게 돼서 이제 대표 메뉴인 고추바사삭이란 제품을 보니까 18,000원에서 19,900원까지 10% 넘게 올라서 이제 2만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또 치킨 버거 브랜드죠. 파파이스도 오늘부터 치킨 샌드위치, 뭐 음료 다 포함해서 평균 4% 정도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가격 인상을 발표한 업체들 보면 최근 물가 인상, 또 배달 수수료도 올랐고 인건비 상승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라는 설명을 내놨거든요.
네.
이런 가격의 줄인상은 결국 식품 매식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조짐입니다. 특히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 눈치를 봐서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가격 인상 대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코코아 이야기도 전해드린 바가 있고 설탕 같은 이런 식품 원료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식품 업체들도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또 구독 서비스 비용도 지금 올라갈 조짐입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0% 넘게 전격 인상한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네. 서민 물가가 자극받을까 걱정인데 지금 또 공공요금 인상까지도 예고돼 있어요.
네. 지금 전기, 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일단 관심이 매우 쏠리고 있는데 물가 관리 차원에서 총선 전에 이런 요금들이 다 동결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이나 뭐 한국가스공사의 이런 재무 상황이나 최근 국제연료 가격의 오름세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상은 불가피하다. 인상 폭이나 시기 등을 놓고 지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이제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이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5월 1일에 공급비의 조정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정부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네네.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전기 요금의 경우에는 지금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서 전기 요금을 한 40% 정도 올렸고 더 올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는데 물가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11월에는 사실 산업용만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 넘어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현실화 차원에서 여전히 정부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난화로 고온의 날씨가 빨리 오게 되면 전력 수요가 그만큼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의 경제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이 발표됐던데요. 분양가도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요. 지난 3월 말 기준입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563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 그러니까 한 달 사이 4.96%가 오른 겁니다.
네.
한 달 사이 5% 가까이 오른 거죠.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17.24%가 오른 수준입니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1,149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거를 평,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으로 환산을 할 경우에는 3,801만 원입니다.
네.
처음으로 3,800만 원을 돌파를 한 건데요.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요, 지금. 전월과 비교하면 24.18%나 상승을 한 겁니다. 결국 원자재값,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공사비가 치솟은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분양시장은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때문에 분양가는 오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분양가를 높여야 하는 건설사, 분양가의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입장이 충돌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요가 많은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공급 부족이 국지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이런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양극화도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흔히 그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 오일머니가 화수분처럼 무한정 나오는 나라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요. 아, 지난해 사우디의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사우디 경제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그리고 사우디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아, 2009년부터 10년 넘게 사우디 현재 법인장으로 계셨고 아, 최근에 아, 지금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책을 내신 박인식 벽산 엔지니어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09년 초에 그 사우디 현지 법인에 부임해서 2021년 말에 귀국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현지에 계셨을 때 한 10년, 10년 넘게 계신 거잖아요.
네.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물론 제가 2009년에 부임할 때 압둘라 국왕이 네. 재위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네.
압둘라 국왕이 2005년에 국왕에 올랐는데 2015년에 노환으로 이제 사망하고
네.
7대 살만 국왕이 즉위했습니다.
네.
압둘라 국왕이 10년 재위를 하기는 했지만 그 선왕인 파드 국왕이 1995년에
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실질적으로 국왕 역할을 한 게 20년입니다.
아,
네. 20년 동안 개혁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점진적으로 개혁이 일어났고 그렇게 격렬하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네.
2015년에 살만 국왕이 즉위하고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마 왕세자가 2017년에
네.
권력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 정책도 변경되고 있지만 그중에 특히 눈길을 끌 만한 것은 이슬람 종주국으로서 종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억제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네.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압둘 아니요, 저 살만 왕인 거고요.
네.
네, 그 이제 왕세자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인데 네. 왕이 있으면서 왕이 실권을 갖는 건가요? 아니, 지금 왕세자가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는
네.
국왕이
네.
그 모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네. 아,
특별히 파두구왕처럼 어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신 그 왕세제 크라운 프린스가 했는데 예외적으로 살만 국왕이 즉위하고 나서는 아들이 즉위하자마자 권력
네.
전면으로 부상하고 왕세자의 자리에 오른 게 2년 후입니다.
네, 네.
살만 국왕은 즉위할 때부터 노환으로 그 치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네.
실제로 즉위 왕위에 있는 것은 살만이지만 실제로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 것은 그 아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왕이 즉위하고 빈 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네,
거로
예,
그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그 빈 살만 그 체제의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현주소를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흔히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원유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 수입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사우디가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산유국입니다. 여러 원유 매장량이 상당하지만 오PEC 쿼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생산을 하진 못하고
네.
그 하루에 보통 9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정도로 생산합니다. 그중에서 30%를 내수로 사용하고 나면 수출하는 물량이 그저 하루에 720만에서 730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1년 되면 대개 한 26억 배럴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유가를 간단하게 100억으로 계산한다. 아, 100달러로 계산한다면
네.
그 2,600억 달러 정도 되죠.
아,
지금
네.
원유 가격이 80달러에서 조금 넘어가는 선이니까 이 정도라면 올해 말쯤에 가면 한 2,100억 달러, 2,200억 달러가 채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원유 수입국들 중에서 사우디가 몇 번째 정도 되는 거죠?
아, 중동에서는 최대 네. 산유국이고 또 최대 석유 수출국이긴 한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종래의 어떤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네.
쉐일 오일이라고 해서 그 쉐일층에서 석유를 짜내는 그런 생산 기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네.
그 산유국으로서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요. 그 지금 이미 이제 브렌트유나 두바이유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지금 이제 중동
네,
위기가
네.
고조되면서 그런 상황인데 자, 그 전에 사우디의 어떤 그 위상이 조금 좀 약화됐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사우디 재정 수지를 보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상황도 좀 짚어 볼까요?
작년에만 적자가 아니고요. 그 살만 국왕이 2015년에 즉위했는데
네네.
2014년까지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살만 국왕이 즉위하던 2015년부터
네.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예.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2022년을 제외하고 나서는
네.
계속 적자였습니다. 22년에
네.
유가가 상당히 많이 고유가가 형성되면서
네, 네.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이루기도 했지만
네.
그 나머지 10년 중에서 9년 정도는
네.
적게는 200억 달러,
네.
많게는 100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정 적자 규모가 뭐 GDP의 1.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지금 한 9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GDP가 1%면 9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 2% 정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재정 적자가 일단 2026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그럼 그동안은 그럼 빚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국채 발행해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빚을 내던가 있던 것을 매각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있던 것을 매각한다는 건 이제 아람코의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그 얘기 좀 더 나눠보고요. 그 사우디 오일 머니 얘기할 때 이제 균형 재정 유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우디는 그 원유를 수출해서 올리는 그 매출을 가지고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합니다.
네.
2014년까지만 해도 국가재정 수입 중에서 90% 이상을 석유 수출로 충당을 해왔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석유가도 내려가고 또 다른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 석유 의존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네.
결국 재정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적자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 그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재정균형 유가이죠. 그러니까 재정균형 유가를 넘어서면
네.
국가재정이 흑자이고
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적자가
적자다.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 균형재정 유가 미치다.
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 원유 외에 또 어디에서 수입을 얻는지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사우디로서는 뭐 원유 말고 특별히 그 수입을 올릴 만한 데가 없기는 합니다. 물론 사우디 북부 쪽에 그 인산염이라든가 보그사이트라든가 또 최근에는 금광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수입들이 적지 않은 수입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네.
그것이 석유 수입을 대체할 정도까지는 거기에는 많이 못 미치는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네.
사우디로서는 이렇게 산업 다각화 정책을 펼쳐서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네.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서는 유지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들을 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사우디가 벌려놓은 지금 대형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곳간이 이제 비면 빈다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재정 적자인 상태가 되면 그 사업들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네옴시티입니다.
네네.
네옴시티가 지금 사우디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체 사업 규모가 적게는 1조 달러, 많게는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 절반 이상이 네옴입니다.
네.
네옴의 예산이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지금 예상하기는 1조 달러, 1조 5천억 달러까지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우디 1년 예산이 3,300억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사우디 예산의 3년, 4년치 정도 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2030년까지 900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네.
그것을 위해서 더 라인이라는 전대미문의 구조물을
네.
길이가 무려 170km, 서울에서 강릉까지 이르는 거리를 한 건물로 짓겠다고 했는데
네, 네.
그것이 2030년까지 170km에서 그거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900만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네.
15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날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네.
2030년까지 인구 수를 아마 30만 정도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네.
전체 170.
처음에는 150만 정도까지 생각했었다면서요.
900만이었습니다. 900만이었던 걸 150만으로 줄였던 걸
다시
했는데
네.
30만도 지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전 처음에 계획한 전체 길이가 170km였는데
네.
2030년까지 당초 목표가 2030년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건설할 수 있는 걸 2.4km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전체 계획의 2%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네옴시티 발표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건가? 근데 사우디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사우디니까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기술적으로
나고
가능하지 그래요? 않은 건 아마 없을 겁니다.
네네.
문제는 그런 돈을 들여서 그런 기술을 구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네.
뭐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돈을 들여서
네.
거기에 그런 것들을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됐고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했는데
네.
뭐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보질 못해가지고요. 수도가
네.
리야드인가요? 맞나요?
수도가 리야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네옴시티의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
리야드는 그 사우디가 가로세로 1500km 되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네.
남한의 한 20배가 넘는데요.
네.
그 중부 지방에 이제 수도가 있고
네.
북서쪽 맨 끝머리에
네.
네옴이 있습니다.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죠.
네. 그럼 네옴을 만든다는 거는 관광산업을 위해서입니까? 아니, 왜 그걸 처음에 했던 거죠?
개혁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슬람입니다.
네.
이슬람이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남녀가 유별하고요. 뭐 술은 전혀 먹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서 어떤 개혁정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개혁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가능한 한 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곳을
네.
찾다가 보니까 그 구석을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또 그렇게 겨냥한 것이 관광사업인데 사우디는 전체가 사막입니다.
네.
사막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도 풀도 없는 그냥 흙바닥입니다. 그런 데서 유일하게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카바만, 북쪽의 아카바만이나 홍해가 이렇게 만나는 그 지역이 가장 아름다운데
네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나 보수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리고 유일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관광 산업이 적지로서
네.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의 한 70%를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저기 그렇게 민간 돈이 들어갈까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70%라면 30%를 자기네가 되겠다는 건데요.
네.
저는 처음부터 10%도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사우디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다면
네.
10%도 어려울 것이라고 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면
네.
결국은 투자해서 그것을 운영하거나 분양해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그 실현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쪽에다가 이제 멀리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킨 데는 또 이스라엘과의도 관계가 있는데 지금 당초에 생각했던 이스라엘과의 서로 그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보다는
네.
가자하고 가자지구와 이제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마이너스 요소가 돼서
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되면 이미 사우디가 그 마중물처럼 재정을 부어서 시작만 해놓으면
네.
투자금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작년 연말 올해 초 이렇게 보면
네.
투자했다는 보도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가 상당히 저조한데 그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서 뭐 철도 놓는데 해보겠다 이런 기업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현대건설하고 삼성건설이
네.
그 네옴의 그때 조 단위의 사업을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터널 공사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투자 사업이 아니고 사우디 정부의 재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중물처럼 사우디가 국가 재정을 들여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한 첫 단계여서 아직은 투자한 사업이 아니라 재정 사업으로 한 거고
네.
이제부터 들어가는 사업들은 전부 자기가 재정을 확보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그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그 사우디 왕세자가 빈 살만 왕세자가 계속해서 밀어붙일지 아니면 중도 포기할지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네. 대한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네네.
처음에는 사우디가 발표한 계획대로 100% 이루어질 것인가?
네.
그 저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실패한 것인가? 요즘에 와서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사우디가 주변의 아랍에미레이트나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가 뭔가 새롭게 산업 다각화를 해내려면
네.
그런 국가들하고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죠? 그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또 동종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뭐 낫더라도 뭐 조금 더 개선된 정도라면
네.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네.
사우디는 주변에 있는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에 비해서 상당히 국가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재정을 끌어올려면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러자면 남보다 조금 낫다는 정도 남들이 하는 거 가지고는 되질 않고
네.
전혀 들어보지 못한 꿈꿔보지 못한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야 그나마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이 그 사람들이 당초에 발표한 것들 그대로 완성시킬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끈 이후에
아하.
최대한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것들 이루어가려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아, 네. 그것을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네. 다만 대외적으로 발표한 계획과 자기네들이 당초에 내심 얻고자 했던 것들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빈살만 왕세자가 쓸 카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아까 말씀하신 아람코 지분을 시장에 더 네. 내답할 수도 있고 뭐 또 국보 펀드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업이 축소되더라도 시장에 전 세계 이목을 끊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이 사우디를 그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현지에서 10년 넘게 계셨고 지금 중동 어떤 위기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또 이게 이제 극복이 돼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지 여전히 기회의 땅인 것은 맞는지.
여전히 기회의 땅이죠. 왜 그러냐면 네. 우리는 수출에 상당히 많은 경제를 의존하고 사는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의 시장을 외면한다면 저희가 설 자리가 없죠. 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시장 중에서 제 눈으로 볼 때는 사우디가 가장 역동적인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죠.
네. 네. 어떤 면에서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지금 뭐 추진하는 사업들의 규모나
네.
추진하는 사업들의 뭐 종류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규모고 또 여러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특히나 건설 기업들 사이에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여전히 대부분이 건설 사업에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네. 그래요. 네, 그 지금 이제 중동발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직접 당사국은 아니지만 사우디 경제 상황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는 지금 모든 경제 계획, 경제 개발 계획 또 네. 추진하고 있는 거대 사업이 외국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 투자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고 저도 지금 사우디에서 과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인식 벽산 엔지니어링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급락한 원인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나스닥도 한 1.6%나 좀 빠질 정도로 좀 안 좋았는데,
네네.
일단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겹쳤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네네.
또 미국 증시가 5개월째 사실 올랐거든요. 가격 부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제일 큰 건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이제 소멸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상승 동력이 많이 소진된 그런 상황이었고,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그 첫 스타트를 끊은 기업이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인데
네.
여기가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향후 전망을 좀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주가가 한 6%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시즌도 좀 이제 암울하게 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증시에 그게 또 부담이 됐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3대 국영 이동통신사의 이제 장비를 점검하고 외국산 CPU를 2027년까지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결국 미국산 CPU
반도체
네, 쓰지 말란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과 또 AMD 주가가 급락을 해버린 거죠. 또 미중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뉴스는 사실 별로 없었고 좀 네. 악재들이 좀 중첩되면서 가뜩이나 좀 쉬고 싶었던 미국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 AMD 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네. 디바이시스 그것도 떨어졌었나요?
네, 네. AMD, 인텔이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졌고 아, 한 네. 인텔이 5%, AMD가 4%. 근데 반도체가 다 안 좋았어요. 마이크론 3.9, 엔비디아도 한 2.7%까지 네. 좀 빠졌는데 근데 그래도 이 안 좋은 와중에 요즘에 애플은 좀 괜찮습니다. 애플이 그날 그 급락장에도 0.86% AI 좀 하반기에 나오는 거 아닌가 기대감 좀 붙으면서 네. 이틀째 좀 오른 게 약간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점검해 보고 갈까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들 매도도 좀 나왔고 사실 좀 이제 하락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던 게 미국이 좀 안 좋은 데다가 네. 원달러 환율이 거의 지금 1,400원 근처까지 좀 간 상황이고 네. 유가도 조금 이제 올라와서 물가 부담도 커졌는데 거기에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이제 공격했을 때도 국내 증시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이란의 이제 그 이스라엘 공격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부담이었는데 다만 지금 장중에 국제유가가 오히려 좀 하락 반전을 해버렸고요.
네.
추가적인 공격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 증시 오전엔 좀 많이 빠졌는데 하락 마감은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낙폭을 많이 줄였고 특히 하이닉스는 이 안 좋은 장에도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쨌든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밸류업은 계속한다.
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서 밸류업 관련주 중에 가장 대표 기업이 기아랑 삼성물산이거든요.
네, 네.
이 기업들 주가가 오늘 크게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제 금감원장의 발언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전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네, 근데 끝날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
어제부터
네.
오늘 장이 겁난다 이런 네. 분들 계셨는데 기아 다행히. 4% 넘게 오르고 삼성물산도 3%
네,
넘게
맞습니다.
올랐네요.
근데 그 아마 금감원장 좀 발언이 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통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상대로 이제 금리는 동결됐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는 좀 아무래도 좀 불투명해졌다
네.
이런 시장의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금통위 내용 정리해 주시고 금리 인하 전망도 좀 해볼까요?
일단 이제 이건 이제 뭐 그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깜빡이라 그러죠. 인하하기 전에 이제 깜빡이를 키는데 깜빡이를 아직 키진 않았지만 손은 얹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좀 해줬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조건에 따라서는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니까 이게 사실 이제 2%대로 좀 낮아져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농축수산물 상승률이 지금 너무 높거든요.
네.
작년 7월에 0.1% 상승했던 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이번에 11.7%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의
네.
좀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좀 안정화가 되면
네.
안정화되고 국제 효과가 안정화되고 미국이 예상대로 6월 정도에 만약 금리나 해주면
네.
한국은행도 아마 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게 좀 중론인데 다만 이제 이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고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을 자꾸 뒤로 미루면 한국은행이 이게 금리 인하를 먼저 하긴 되게 어려운 게요.
네.
금리차가 지금 2%나 벌어져 있어요.
아.
우리가 3.5고
네.
미국이 5.5니까.
네.
그럼 우린 낮추면 더 벌어지겠죠.
더 벌어지죠.
그럼 이제
돈의 흐름이.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환율이 지금 1380원을 넘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또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또.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도 이게 이창용 총재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이게 조건이 하반기에 맞으면 뭐 환율 안정화되고 물가 안정화되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언제든지 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는데 지금의 이 분위기 하에서 당장 뭐 하반기가 지금처럼 움직여졌다. 이 조건이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는 사실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7월 달에 원래 인하할 걸로 많이들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어도 한 우리가 6월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네.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거의 뭐 약간씩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거의 기정사실처럼 언급이 되던 이제 하반기 인상설은 약간 좀 덜 유효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좀
생각이.
약간 불퉁이니까 깜빡이는 킬 준비는 하는데
네.
언제 킬지는 아직은 좀 이제 불투명해진 상황이
네.
된 것 같습니다.
그 환율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네.
지금 얼마까지 마감이 됐죠?
오늘 아마 1385원 이상으로 아마 제가 아까
네.
오늘도 한 4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도 환율이 좀 올라서 약간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거의 1,400원 정도까지 왔으면 나라에 위기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올 정도의 높은 환율인데
네.
사실 이제 그 정도 위기는 아닌데도 이렇게 높은 환율인 이유가 일단 미국의 달러가 너무 강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원화만 약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들이 대부분 다 약해요, 달러에.
네.
그래서 이제 한국만의 좀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위안화, 엔화, 유로화도 다 약하고 또 유럽이 지금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6월 달에. 그러면 유로화는 더 약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달러 강세 요인이고 그래서 지금 한국만의 뭔가 자체적인 리스크는 그렇게 좀 불거진 건 많지는 않거든요. 요새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건 좀 외부 변수에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너무 강한 거.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분도 그렇고 해외 주식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해외 자산을 많이 사잖아요.
네, 네.
이게 과거랑은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해외 자산을 많이 산다는 달러 수요가 많아요.
네.
그럼 자동적으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과거랑 다르게 고환율인 이유 중에 하나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 생겨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게 환율 올랐으니까 아, 한국에 뭔가 문제 생겼다. 과거처럼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
네.
한국은행 총재도 뭐라고 했냐면 1360원대 후반은 그렇게 과도한 건 아니다. 이제 금통위에서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높은 환율이 이어질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만약에 1,400원 넘고 혹시라도 위가 열렸을 때 외국인들이 혹시 돈을 빼서 나가버리면
네.
충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본시장에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높은 환율 때문에 위기가 터졌다라고 아직까지는 보실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720억 원 아주 순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매도가 19일 만에 매도인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도
이것도 아무래도 좀 달러 강세가 한 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 반도체 대표주도 있지만
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리고 과거에도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유가 오르거나 지정학적 리스크 터질 때 사실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항상 이제 매도 1순위로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속도 조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들 지금 주변에선 전망을 하시던가요? 환율을.
환율은 일단은 지금 혹시라도 1,400원이 이제 뚫릴 수도 있는데 뚫린다고 해도 이게 뭐 외부 변수의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을 이렇게 뭐 달러를 매도했던 쪽에서 달러가 계속 강해지면 환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실이 커지거든요. 달러
네.
매도한 입장에. 그러면 손절매가 나와가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수급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1,400원을 깰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외부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국내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네.
펀더멘탈 문제만 아니면 환율은 다시 1,300원 좀 중반까지는 다시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환율을 결정하는 거는 미국 외의 경기랑 미국의
네.
통화 정책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예정대로 6월에 금리를 낮춰주고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면 1,300원 초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결국 변수들은 많은데 중국의 경기와 미국의 통화 정책
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잘 흘러만 가준다면 다시 좀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에이,
예, 당장 되는 네.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의 고환율은 좀 이어지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300원 초반으로는 내려가지 않을까.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애플 얘기 잠깐 더 해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역시 AI 때문에 그래도 좀 그동안의 부진을 씻고 약간 좀 반등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애플이 그동안은 너무 부진했죠. 올해도 한 10% 정도 빠졌는데,
아, 네.
근데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갑자기 이제 AI에 중점을 둔 이제 새로운 CPU가, 그러니까
네.
새로운 이제 반도체가 그 맥 라인업이라 그러죠. 이제 애플의 그 PC죠.
네,
컴퓨터
네.
여기에 아마 탑재가 될 것 같다.
아하.
이런 이제 언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AI 기능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아 드디어 애플도 AI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날 주가가 4%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근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애플이 6월 달에 개발자 회의를 열거든요. 세계.
아. 네,
거기서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 보도라 아마 애플 관계자가 뭐 블룸버그에 소스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블룸버그도 그냥 보도할 리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근데 구체적인 건 6월에 애플의 직접 입장을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네.
AI 전략이 공개가 된다면 이제 애플 네. 주가는 더 탄력을 받겠죠. 또 왜냐하면 9월이나 10월에 또 애플 아이폰이 또 나오니까 항상 매년. 그럼 거기에 애플 아이폰에 또 AI 기능을 넣겠다고 하면 네네. 더 관심을 또 많이 받겠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6월 초에 있을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주가는 이제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이제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또 중국 판매도 안 좋아서 많이 네네. 부진했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일단락 됐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서 네. 애플 주가는 조금 이제 견조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4월 들어서 증시가 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총선은 끝났고요. 자, 그렇다면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동안 이제 정부가 추진해왔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관련된 종목 네. 두 개는 크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일단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는 그 총선 끝나고 나서 네. 어쨌든 여당이 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런 얘기가 네. 있었죠.
그래서 밸류업주들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뭐 은행이나 근데 일단 이복훈 금감원장이 본인 입으로 이제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갈 길 간다. 이랬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상법이나 세법. 이런 것들을 좀 뭐 자사주 소각할 때 법인세를 인하한다거나. 근데 네네. 이거는 반드시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합의를 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맞는데 시장은 좀 속도는 느려지지 않을까.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부양이란 방향에는 야당도 동의하지 않을까요?
동의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기업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네, 뭐 네. 이렇게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주주 환원하면 세금 깎아주겠다. 뭐 못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약간의 법 개정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과 야당이 좀 약간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얼마나 잘 합의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방향은 네. 걱정하지 마시되 속도가 좀 어떻게 바뀔지 그걸 시장을 네.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증시를 결정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기업이 실적이니까
그렇죠.
결국에 올해 지금 반도체 수출 좋은데 관건은 중국이 회복되면서 반도체 외로 다른 업종들의 수출이 늘어나는지
네.
요게 좀 좋아지면 증시는 더 좋지 않을까. 다만 4월은 좀 쉬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좀 바꿀지의 여부도 시장의 관심사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야당이 조금 더 재정에 확대하는 쪽이 좀 찬성 쪽이니까
네.
재정을 좀 늘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금리 인하도 이제 하반기에 또 제대로 얼마나 될 수 있을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
네.
자 정말 투자라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하고 개구리 튀는 네. 방향은 네. 알 수 없다라는 오래된
어렵죠.
얘기를 제가 지금 꺼냈는데
네.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4월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이거든요. 실적.
네.
미국 경기랑 중국 경기예요.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 경기 중국은 좀 회복되고 미국은 아직도 경기가 괜찮더라고요.
네.
또 AI가 딜을 받쳐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승장이라는 데는 저는 의견을 안 갖고 아직은 괜찮다고 봐요. 다만
네.
쉬어가는 거죠. 또 그동안 주가도 올랐으니까.
네.
또 금리 때문에 노이즈가 껴서 그래서 약간의 4월 달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좋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좀 저가에 한번 담아보는 것도. 그러니까 조정을 도망가는 것보다는 좀 활용을 하자.
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좀 눈여겨봐야 될 주요 증시 일정 소개해 네. 주신다면요.
그 가장 눈여겨볼 거 내일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되거든요.
아,
예, 그거 네.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 4월 18일은 이제 대만의 삼성 경쟁회사죠. TSMC.
네, 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거 주목하시고 4월 19일은 일본의 또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되니까
네.
이런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